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전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에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달리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점점 그들의 그 세상적인 상식과 유전, 그리고 특히 이제 유대교에서 나오는 율법적인 거, 그런 여러 가지들이 그 혼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외의 모습들이 갈라디아에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지금의 신앙생활이나 교회들을 보면은 성경에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경계시키신, 경고하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자신에게나 또 교회 안에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우리들이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너희들이 가려 하느냐, 그걸로 끝맺으려 하느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으로 시작한 일이 성령으로 계속돼서 지켜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 사랑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샌가 그냥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고 구원이랑 영생이랑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이나 감격, 그것이 놀라움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오히려 땅의 일, 자기 육체의 소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일에는 무뎌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 성령으로 인해서 주신 것과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것과의 그 전혀 상반되는, 전혀 합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법칙과도 같은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육은 육이고 성령은 성령이다. 정말 성령을 좇아 행하면 육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육에서 나온 것은 다 성령을 거스린다. 그리고 육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일은 육체일대로 현저하게 분명히 다른 것이고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그러한 열매는 또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은 아주 별개의 것이다. 이게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걸 금할 법이 없다. 아무리 육체에 소욕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성령의 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지향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되어지지 않고 할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하고 이루시는 그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정과 욕심도 같이 못 박힌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기보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살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삶의 실체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들고요. 그리고 사람이 신을 찾고 사람이 그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음,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리고 갖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어떤 기독교인이다, 어떤 종교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심을 삶 속에서 매일 인정하면서 꽃과 나무와 모든 벌레와 짐승과 모든 우주 만물이 그 지으신 하나님의 지으심대로, 살리우심대로 그 배치와 그 운행하심대로 좇아서 그 살듯이 그렇게 하듯이 나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것이 저의 삶의 말하자면 길인 거예요. 그것이 저의 고백이고 그것이 저의 삶의 매일매일에 걸어나가는 발걸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 심령, 내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다 들춰내서 내 안에 치우친 거, 상한 거, 더럽혀진 거, 뭐가 깨지고 그러한 병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다 꺼집어 보내줍니다. 그 말씀 앞에는 감춰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벌거숭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너무나 거룩해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춤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죄로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불의해서 다 씻어주신다. 부치원같이 붉은죄, 흰눈같이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정과 욕심도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으로 행하라. 산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산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행하여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여 서로 투기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 세상 것이나 너희들의 어떠한 욕심, 너희들의 꿈, 그런 것으로 너희들이 목표를 삼고, 그것을 비전 삼고, 그것을 향하여 너희들이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서로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을 낮추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보다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뒤처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들보다 앞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크다는 거는 결국 다른 사람들을 작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많이 이렇게 주의를 주신 그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것이 정말 사용되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에게 비춰주신 일이 있어요. 그냥 크다 했을 때 내가 크다라고 생각한 크다와 듣는 사람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크다가 사이즈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크고 무엇보다 작고를 그 표준을 대해주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전혀 다르게 그림을 그린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새알보다 크다라고 해서 크다라고 해도 내가 아, 좀 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큰 무슨 바위보다도 더 크다라고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들 자신이 새알보다 큰 거를 갖다가 계란보다 크게 묘사를 하 아주 크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에 착각하도록 말하는 것이 참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 없는 크다, 작다, 멀다, 가깝다, 뭐 짧다, 길다 이런 것들이 기준 없이 하면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아직도 제가 그거를 꼭 기준을 붙여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그 듣는 사람들이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사이즈, 그 길이, 그러한 그 깊이, 그것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건데, 제가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기준을 얘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가 말하고자 한 것과 듣는 사람이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제가 그 버릇이 그러한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저 자신도 사실 잘 모릅니다. 아마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게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상 구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듣게 하시는 대로 들을 수 있도록 꼭 듣는 사람의 그 듣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전하게 하심으로 전할 수 있는 거지만 또 듣게 하심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 받으면은 결국 자기 죄가 드러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안에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 드러난 실체는 하나님 것은 좋은데 우리가 갖고 태어난 육의 모습은 내 안에 선은 없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러한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신령한 사람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형제들의 어떠한 사람들의 그 범죄가 드러났을 때 너희들은 그것을 바로잡아 줄때 어떻게 하냐? 온유한 심령으로 해라. 너는 괜찮고 저 사람은 잘못됐어 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한 모습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그러한 수준이니까 그러한 하우불이니까 우리는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대들 뻔은 보지 못하고 자기 내면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헤아리는 그러한 교만하고 어리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범죄자니까 너희들이 니들이 비판하는 입장에서 너희들이 정죄하고 너희들이 뭔가 그 제대로 아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라. 온유한 심령으로 사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를 키우면서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준다는 게참안 됩니다. 사랑하잖아요. 가장 잘 되기를 원해서 가장 축복하는 대상이 자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온유한 심령이 자식 앞에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짜증, 내 신경질, 내 어떠한 초조함,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화풀이를 그 아이들에게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가치관에 자기가 어렸을 때 일, 자기가 정말 미숙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잘못했던 거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그 아이 보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왜안 그러니, 왜 너는 그러니, 계속적으로 책망하고 계속적으로 야단치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죄를 졌을 때, 실제로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시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자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책망하면요, 다 도망가요. 책망하면 다 움츠려듭니다.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듣는 것 같지만. 근데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또 책망이에요. 우리를 칭찬하시는 일은 없어요. 책망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오냐오냐하고 우리를 옳다옳다 한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들이 선이 없대 하나도 없고 우리 저지른 일 죄밖에 없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받아주시기 원한다라는 얘기지요. 그 마음과 그 자세가 하나님에게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책망해서 나았고 책망해서 고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책망하시겠지만 책망해서 되지 않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독사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율법학자들아, 너희들이 위선자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위선자들을 회개시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정죄하는 것으로,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추심은 책망이라는 것보다는 사실을 실체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단치는 얘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숙한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책망을 사랑으로 받을 줄 아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변명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틀린 걸 틀린 것이라고 하나님이 비춰주신 대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그 말씀을 내게 하시는 것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요 살리우심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인내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야단 맞았다라고 상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자녀로 징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바로잡아주고 계시다, 붙들어주고 계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틀린 거를 틀린 줄 모르고 있는 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나를 야단쳐 자존심 상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그리고 입을 내밀고 변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옳은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먼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키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책망하거나 야단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단한 번도 옳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높아져서 스스로 정말 범죄하고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무익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늘 온유한 심령으로 대해 주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에 족한 괴로움을 맨날 겪고 있고 수고하고 또 슬프고 그것이 우리가 70, 80 살아야 이 세상에, 인생에 그 열매라는 거, 매일 짐지고서 허덕거리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해하시는 그 예수님은 다 부르십니다. 왜? 쉼을 주려고. 그러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온유한 심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에서 배웁니다. 이제 저희 막내 아들이 지금 같이 생활을 하는데요. 아이가 지금 6살짜리하고 2살짜리가 있어요. 만으로. 근데 두 아이를 밥 먹을 때부터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라. 꼭 물어봅니다. 너 이렇게 하겠냐? 저렇게 하겠냐? 그래서 애가 선택을 해요. 그 지가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는 꼭 책임지고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라는 게 한다 그랬다가 또 하기 싫고 먹는다 그랬다가도 먹기 싫고 그렇게 쉽잖아요. 근데 그거를 절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려고 이제 버릇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신갱이를 하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매일 봅니다. 근데요, 그 신갱이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자꾸 온유한 심령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이 점점 빨라지고 소리가 커져요. 저희 어머니가 귀가 잘안 들리셔요. 제가 말을 하면은 잘못 알아들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집니다. 근데 점점 커질 뿐만 아니라 점점 어투가 강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을 자꾸 해야 되니까 제가 그것이 뭔가 짜증스러워지려고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을 잃어버린다. 그것이 사람 시, 그 정말 수준 같아요. 아, 애가 그런 게 당연하고, 귀가 잘안 들려서 엄마가 그런 건데, 제가 짜증낼 일이 아니고, 부모들이 짜증낼 일이 아닌데, 그런데 짜증이 자꾸 나지는 것이, 자꾸 소리가 강해지고, 높아지고, 빨라지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온유한 거지, 항상 누구에게나 온유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뭐가 포용 능력이 없어지면은요, 인내 능력이 없어지면은 누구든지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괜히 약한 자에게, 가까운 자에게 큰 소리도 나고 말도 강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적해서 죄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그거를 야단치는 것보다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 사람 편이라는 거.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거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도록 해야 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거예요. 옳고 그른 것 갖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선생이 되는 일이지 바로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나 잘해 그런 소리 듣게 되고요. 오히려 그 아이들 자신, 그 상대방들도 어떻게 해요? 남의 눈에 티 잡기에 바쁜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대로, 배운 대로 우리는 학습이 됩니다. 부모가 먹을 것에 열심인 사람은 또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들 키워도 또 먹을 것에 열심이고요. 공부 공부하는 그 사람은 또 공부 공부. 애 놀아라 놀아라 하는 사람은 또 놀아라 놀아라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든지 그런 거를 한 번도 얘기한 일이 별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할 때니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해야 되는 것. 근데 제가 아이들, 그거는 가르치지요. 근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가 굉장히 중요시한 거는 하나님 앞에 비춘받는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어떠한 잣대를 갖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아니하도록 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 이전에 자기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보는 일에 우선하도록 항상 이제 저도 살았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왔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거 이러고 보면요. 참 이상하게 저는 아들만이잖아요. 근데 아이들 키우는 거는 엄마들 몫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들을 그렇게 키운 거, 그 아이들의 생각과 또그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 지금 네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 다 어떻게 제가 키웠으니까 똑같이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아이들의 가정을 보면은 그 아이들의 그 가정 교육은 다 엄마에 의해서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정말 그 여기서는 물론 사람이 뭔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할 때는 꼭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장 지금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될그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잖아요. 자식이 있고 가족 속에 있는 거예요. 바른 일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한다면은 우선 선악을 가르치기 전에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는 그러한 그 위치에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번 잘하다가도요, 11번째 가서 터트리면은 다 소용이 없어요. 저는 어려서 저희 엄마가 저를 야단칠 때 내가 20번 참았다가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한번 들을 때 항상 20번의 몫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를 항상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참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한 번의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한 번에 그 20번의 몫을 항상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번 참았다라는 얘기가 엄마가 오래 참았다는 걸로 내가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엄마를 항상 어렵게 했구나가 아니라, 엄마는 나를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한번 야단 맞는 게 아니라, 나는 늘 야단 맞고 있고, 늘 그런 눈총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엄마는 어떠한 의미에서 그 스무 번이라는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받는 저에게 있어서 그거는 너무나도 큰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나쁜 결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치면 그 상황, 그 때에 요게 잘못됐으면 요게 잘못됐듯이 그 전에 있는 것까지 해서 너는 항상 그래. 나는 너를 쭉 그렇게 봐왔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가만뒀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는 저는 아이들에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뭘 잘못했으면 그때 요것은 잘못된 거야. 그러나 너는 그러네야 하고 절대로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찌들렸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에게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하시지 않으니까.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나 하우브리고, 너는 그렇게밖에 맨날 못하니까. 이만큼 가르쳤는데, 이만큼 얘기했는데, 너왜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게 하신 대로 하라.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은 제게 항상 온유한 분이라는 거예요. 제 큰며느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어떻게 그 느끼니? 그랬더니 어떠할 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니? 그랬더니 나 같은 그러한 사람을 책망하시지 않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느낀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 며느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생각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야단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아이를 책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아이의 사랑에 느끼는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때문에 참고 있고 저 때문에 뭐를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 때문이라는 그것이 저에게 굉장한 눌림이고 굉장한 그 뭐라 그럴까 위축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안 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엄마한테고 그렇게 속세기고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 일은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한 일은 없는데 그런데 항상 부모는 나를 참아줘야 되고 나를 그렇게 받아줘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지요. 제가 의식적으로 뭐를 골탕을 먹이려고 그랬다든지 잘못하려고 했다면은 그것이 제가 회개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그러나 힘껏 살라고 그러고 힘껏 잘하려고 그러고 힘껏 하려고 그랬는데 미숙하고 생각을 잘못했고 그러면 그 생각을 고쳐주고 네가 미숙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잘해야 돼 하면은 그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항상 그래. 너는 그렇게밖에 안 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조그맣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야 아닙니다. 이건 온유한 심령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로 잡아주려면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잘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를 그 사람에게 납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를 인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 되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가 더 우선인 거예요. 아이들이 막 그냥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뛰놀 때 엄마 아빠들이 지금 막 이제 야단치고 목소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불러서 꼭 안아줘요. 그럼 막 뛰던 것이 멈춥니다. 부드럽게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는 금방 또 그쪽으로 솔깃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를 보면은 아들하고 며느리도 지금 처음 엄마 되고 아빠 돼서 지금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또 말하자면 저에게 있어서는 미숙한 자녀들인 거예요. 그럼 제가 또그 아이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제가 이제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야단치고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걔네들이 바로잡아 줄 거야. 지금 꼬맹이들도 안 되는데요. 결혼해서 엄마 아빠 된 사람들이 지금 또그 부모들의 말을 받아들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아이들이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 요새 아들하고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자. 우리도 매일매일 실수하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거를 항상 선택하고 항상 연습해야 돼. 실패했으니까, 실수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는 우리 일생 동안 가야 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또 내가 하나님한테 뭐예요? 바로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애가 펄펄 뛰는 데서 그 부모들이 소리가 높아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랑 둘이서 조용히 살다가 지금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들의 소리가 더더군다나 놀고 재밌는 소리가 아니라 야단치고 하는 그런 소리가 커지면 어떡해요? 제 심령도 자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일단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아이들이 자기 앞에 있는 거는 알면서 지금 부모, 할머니 앞에 자기들이 있는 거는 얘네들이 잊어버리고 있다. 얘네들이 도대체 철이 있어 없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두 아이 데리고 또 임신 중이라 배는 부르고 어렵고 모두가 지금 자기 한 몸들이 힘들고 아픈데 약한데 거기에서 지금 막 힘들다 힘들다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고 제가 또 같이 야단치고 같이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그 아이들을 책망하시겠어요? 그 아이들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요, 말씀은 항상 저를 비춥니다. 네가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는요, 그런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걸리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자꾸 범죄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가 선악으로 가리고 시비를 가리며 내가 나은 입장에서 그들에게 뭔가를 말하려 하는 거예요. 바로 잡아줘야 된다를 무슨 책임감을 갖고 무슨 의무감을 갖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온유한 심령을 잃어버린다면 바로 잡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줄줄 알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하고 저에게 하고 관계 속에서는 그런 그 관계가 되니까 대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너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거를 믿게끔 그것을 항상 느끼게끔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을 야단치고 그 아이들을 버릇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우선시되고 그것이 병행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상한다. 근데 다행인 거는요, 그 아이들이 아무리 야단을 치고 아무리 맴매를 해도 절대로 제가 불러서 오지 않아요. 그 때리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가는 걸 보면은 그 엄마들이 그거를 그나마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또잘 놀아주고, 잘 품어주고, 잘 다독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런 신뢰를 받고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생아 취급하지 않고 징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에요.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목적을 두시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일을 하시지 않고 우리를 망하거나 상하거나 병들거나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징계시키시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짜증나거나 화가 나거나 신경질이 나거나 그런 걸로 도를 넘어서서 대하시는 일이 절대로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짐을 서로 진다는 거는 남의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그 남의 일도 너의 일로 여기라 해요. 근데 좋은 일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짐도, 그가 가진 문제, 그가 가진 어려움, 그가 가진 고통도 네가 같이 져주랍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그 지금 5절에 보면은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짊어질 짐다 있다예요. 누구든지 자기 짊어질 짐은 다 있지만, 그러나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지 남이 져주기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짐지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누군가가 도와주는 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서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안 지고 저 사람에게 내 짐을 져주라, 지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자기 짐은 자기가 지되,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는 것처럼 내가 또 누군가의 어려움을 볼때 그것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그것을 같이 짊어지라. 왜? 우리는 한 가족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생명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뭐예요? 같은 인류로서의 이웃인 거예요. 같이 겪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성취한다는 것은 결국 남의 짐, 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같이 짊어지는 것이다. 그 사람의 허물을,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그거를 내 죄처럼 하나님 앞에 빌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요, 가족 전부가 다 건강하고 잘 돼야지요. 그 가족 중에 문제아가 있고, 그 가족 중에 병자가 있고, 그 가족 중에 무슨 알코올 중독이 있고, 마약 중독이 있고, 범죄자가 있고 하면은 그 가족 전체가 결국 고통을 같이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같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상대방들을 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너무나 힘들면 가족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튀쳐나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너는 이제 인연을 끊어하고 자식들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가 힘들어서 자식들이 튀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서로가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가족 속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서로가 짐져라. 누가 자기의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뭔가 괜찮은 것처럼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거는 니들이 스스로 속는 일이라,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속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자기 소위를 살펴라. 내 속이 어떤가, 내 삶이 어떤가, 나는 어떤가를 살피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책하거나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스스로 의롭게 하려고 노력하거나 하라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까 육으로 하는 일은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거는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비춤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그빛 앞에 자기를 먼저 정직하게 보고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라예요. 그러면은 자랑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결국은 그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졌다면, 내가 지혜가 있다면, 내가 복음을 아는 어떠한 그 정말 깊이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은혜지요. 남한테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저희 셋째 아들은 공부를 어려서부터 잘 했고 뿐만 아니라 그걸 좋아했습니다. 공부하라고 한게 아니라 지가 그러한 지식욕도 있었고 그걸 재밌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수학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한 아이고 뭐 그래서 지금 수학 박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그큰 아들을 보면은 이제 7살인데 걔도 어려서 기저귀 차고부터 노상 책 읽고 뿐만 아니라 젓가락 갖고도 뭐를 갖고도 시계 놀이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걔 수학 실력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5, 6학년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엄마랑 동생이 셋씩이나 밑에 또 있으니까 큰형 노릇하면서 그냥 애기처럼 자랍니다. 그런데 또그 집도 걔가 좋아해서 어른네가 좋아해서 그렇게 하지 밑에 아이는 또그 누구를 공부하라고 하는 집은 아니에요. 그 아들이 그럽니다. 나는 엄마한테 공부하라 소리가 아니라 안 해도 돼.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라고 배웠으니까 자기도 아이를 그렇게 키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가 좀 이상하리만큼 그러한 데에 그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근데 다행한 것은 아주 애기스러운 아이예요. 그래서 아이가 까졌다든지 막 그런 게 아니라 말도 잘하고 특히 수학이나 이 암기력이 굉장히 빠르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아니 보통 아이보다 훨씬 애기스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테레비 하나 보이지 않고 그냥 서로 집에서 아이들끼리 비비적거리면서 식구들끼리 비비적거리면서 그러고 살아요. 근데 사람마다 갖고 태어난 게다 다르지만 그러나 육은 똑같이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 셋째 아들이 우리 넷째 보고 항상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형들이 형제끼리 서로가 자기처럼 되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걔한테 항상 어려서부터 한게 네가 그래 공부를 좀 잘한다 치자. 그러면은 너그 공부 잘하는 머리로 좀 생각 좀 해봐. 네 머리에 신경 하나가 끊어지면은 너는 어떻게 되냐? 네 몸에 뇌에 조금 이상이 생겨도 신경 하나가 어떻게 돼도 네가 지금 큰 소리 치고 있고 네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깨진다. 살려주셔서 사는 삶이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너한테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그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더욱 엎드릴 일이지. 네가 남 앞에서 특히 동생 앞에서 네가 동생은 왜 나처럼 안 돼? 왜안 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학교 다니면서도요. 여기는 언어 클래스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학교 안에서도 소위 말하면 영재들이 공부할 수 있는 클래스가 따로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반에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둘째는 테니스하고 축구하기 위해서 그 영재 반에서 나왔어요. 우리 막내는 수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재 반에 있으면은 그런 클럽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셋째는 그냥 언어 클래스에서 쭉 졸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학에 1년이 그러면 단축이 돼요. 그리고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그 성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뭐예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언어 클래스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생각은 그냥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뭔가 특수한 거예요. 저의 기도 제목은 그 특수함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러한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걔가 대학 갈 때도 저는 학비를 주지 않았고 저는 그 아이 보고 대학 가라고도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 보내시면 안 가도 돼. 왜냐면 저에게는 보낼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가게 하셔서 박사과정까지 다 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자리 잡고 있지만 제가 그 아이에 대한 마음 오히려 훨씬 더그 아이를 하나님 낮춰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나는 겸손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인데 박사학위 할까 하지 말까 박사학위 하면서 중간에 자꾸 내려놓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시작한 게 하나님이면 너는 그냥 하는 게 순종이지. 박사가 높다라는 생각 자체가 너가 이상한 거지. 세상이 높다 하지 하나님이 높다 하냐. 너가 높다 하는 생각을 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박사를 안 하는 것이 네가 낮아지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럼 너는 또 결국 낮아지고 겸손하기 위해서 박사를 고만뒀다는 그러한 의와 그러한 특수성을 너가 또 갖지 않겠냐. 참 인간이라는 거는요. 너무나 너무나 스스로 속기가 쉽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기미가요, 애국가 같은 거죠. 일본의 애국가예요. 기미가요를 부르는데 다 일어나서 그거를 이제 부르게 한대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절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천황을 우상숭배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 안에서 이제 그 학교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이제 쫓겨나고 이제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미가요 부르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거라고 하겠냐? 그거는 당신 마음에 있다. 하나님 외에 신이 없는데. 하나님 외에 정말 참 신이 없는데, 기미가요를 부른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걸리지 않지 않냐. 오히려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기미가요 부를 때에 일어나서 그, 뭐랄까, 경외함을 표현하지 않는 그것이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경계해야 될거 아니겠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없고 다른 사람보다 스스로 의의가 있어서 스스로 뭔가 더 나아진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생각이다. 내가 죄인 중에 계세요. 정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모습이 아니냐. 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실족함이 없다. 왜 실족하지 않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 내게도 있고. 아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나쁘다가 절대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벌거숭이 돼서 보이기 때문에 그래.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은 우리는 듣고 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한 것으로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요와 가까이 가 있는 것 다르고요. 사랑하고 싶어요와 사랑하고 있는 삶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하고 싶어요, 뭐 믿고 싶어요 할 때는 네가 안 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할 때는 그안 하고 있는 부분을 더욱더 고쳐서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보면 알아요.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나는 선한 선택을 했고 굉장히 훌륭한 고백을 했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했어. 그것 갖고 내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스스로 속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말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에서 거두고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를 성령에게서 거두려 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를 육체에서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기가 쉽다라는 얘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썩는 것을 거둔다. 근데 그 썩는 걸 어디서 걷어요? 육체로 걷는 거예요. 성령에게는 썩는 열매가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육체를 심는 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거두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하는 거다 심는 대로 거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육체로 거두니까 결국은 썩는 열매가 됩니다. 헛되고 헛된 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결국 죽음으로 가고 우리의 육체가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언제 심어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은 이 세상에서 육체로 거두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대요. 결국 영생 하나에 있는 거예요. 제 신앙생활 속에서 영생 하나로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몇번 받았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요구가 생길 때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받은 거 하나, 영생 하나로 기뻐해라. 저는 하나님이 그러시다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가 건강해서 기쁘고, 내가 성공해서 기쁘고, 내가 뭐를 잘해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영생하는 거 그거 하나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자꾸 영생은 당연하고, 물론 그거는 최우선의 제1 조건이긴 하지만, 그거는 당연하고, 이제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자꾸 원함이 더 생겨지는 거예요. 나한테도 잘해줬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돌안 맞게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뭔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화목했으면 좋겠고, 뭐다 있잖아요. 그 바램이 나쁜 것, 악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램이 자꾸 커지다 보면은, 바램이 강해지다 보면은요, 결국 영생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작아집니다.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너희들 감사해라. 계속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를 매 식사 기도해야 하고, 매일 아침에 눈 떠서 하고, 밤에 잘때 한다 그래도 그것이 24시간 하루 종일 지켜지지 않습니다. 난 항상 감사하고 있어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입에서 맴도는지 몰라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식사하실 때에 밥투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찡그리거나 뭐 이렇게 하실 때 항상 엄마 감사기도 하셨지요? 그럼 그냥 감사하고 잡수세요. 엄마 뇌경색 걸리신 후로는 뭐를 잡수기 시작하면 그한 가지만 잡수려고 그러고 딱 입맛에 맞는 것만 하지 나머지는 젓가락도 안 대고 마치 그냥 정말 못 먹을 거를 준 것처럼 그거를 탁 내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잡수고 저것도 잡숴야 돼.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거를 애기들 밥 먹이듯이 이제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항상 하는 얘기가 엄마 감사기도 하셨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항상 저 스스로를 생각해요. 감사한다고 하면서 정말 삶에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거는 내 마음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감사할 수 있나? 그 영생이 나타내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가질 수 있는 영생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영생이 아닌 거예요.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결국 영생 주시기 위한 건데. 너에게 참 생명이 없으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런데 이 영생은 성령으로 거두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육체 안에 안 계시다면 영생은 없는 거예요. 영생은 성령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가진 거예요. 교회를 간다고 영생을 갖는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을 갖는다고 영생을 갖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영생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를 믿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근데 그 믿는다, 부른다가 주를 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 주를 주로 영접했으면 그렇게 쭉 살아라 해요. 네 주인이 예수님이지 너 자신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결국 내가 사는 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6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도 신령한 너희는 성령으로 사는 너희는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랍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는 없고예요. 육체를 위해서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육체 안에서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그때 보기에는 그것이 무성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향기하고 예쁜 꽃처럼 보이는 거,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도 하고 인기 있어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남 부러울 거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육체로부터 썩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는데 그것이 썩은 열매다. 그것이 헛되고 헛되다. 근데 성령으로 살면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럴지 모르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그 영생의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상 맛보면서 사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가고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육으로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데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는 그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했으면, 말씀으로 살기 시작했으면, 성령을 쫓아 살기 시작했으면, 예수님 쫓아서 가기 시작했으면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때가 되면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씨 뿌리면 그 다음날 열매가 생기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시간과 과정이 있다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둔다. 씨를 뿌려놓고도 물을 줘야 되고 햇볕이 잘 들도록 해줘야 되고. 저희 집에는 큰 상나무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솔가루들 때문에 그 정말 잡초만 잘 자라지 제대로 가꿔야 되는 꽃들은 참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늘이 지고 솔가루들과 솔방울들 때문에 전부 다 뭐예요? 흙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화분을 사서 이렇게 화분 속에다 이렇게 따로 심게 돼요. 왜냐하면은 땅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을 잘 피게 하려면은 흙도 중요하지만 햇볕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에서 항상 꽃들을 이렇게 햇볕 있는 데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햇볕 있는 데서 키워서 또 그늘진 데다가 갖다 뒀다가 또 약해지면 또 햇볕 있는 데다 줬다가 제가 노상 그 짓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성령으로 사는 일들을 이 땅에서 금방 어떠한 횡재라도 한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고 뭔가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절대로 성령 쫓아서 못 살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니. 그러나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서 살면은 반드시 거기에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이 핍박받고 환난 겪고 고난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하늘이 열려 있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매일 보고 만지고 듣고 그리고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난보다 고난보다 더큰 기쁨과 더큰 감격과 감사가 있는 곳이 성령으로 사는 길이에요.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기회 있는 때마다, 모든 기회에, 모든 사람들에게 착해라. 선해라. 사랑해라. 인내해라. 품어줘라. 기다려줘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는 일. 하나님이 나를 참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도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는 주 안에서 형제되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그러한 지체들이에요. 성령님은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먼저 너희들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해라. 성령님의 지금 우선적으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특히 주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고, 우리는 가족이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는 연합체요, 공동체요. 우리는 서로가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잘해라, 축복해라, 품어줘라, 더욱더 섬겨라. 서로 돕고 서로 하나 되어서 힘껏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평강의 때를 지켜라.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 같이 하라. 그것이 믿음의 가정 안에 저희들에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게 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역사하심인 거예요. 분열하고 비판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것들은 다 육에서 죄에 종됐을 때 육체들이 각각 하던 일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살피라라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향하는 것, 고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어떠한지. 온유한 심령을 갖고 죄인들을 남의 어떠한 잘못이나 죄를 드러났을 때, 책망하고 싶을 때, 지적해주고 싶을 때, 야단치고 싶을 때, 나는 온유한 심령으로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렇게 대하는지, 나는 남의 짐을 자원해서 져주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짐좀 누가 안 덜어주나 바라고 있는지, 우리 6절 보면은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알아. 사도들이여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기쁨은 그들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장 큰 기쁨은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대로 살아주는 거예요. 내말 들어준다가 아니라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으로 살아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건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했고요.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가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너희들이 그들에게 보여주랍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면 성령님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들었을 때, 그, 정말 내가 당신을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랍니다. 그것이 서로의 나눔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위로가 되고 서로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면 어떡해요? 그때까지 받은 고난이나 어떤 억울함이나 수고함이나 모든 게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비할 바 없는 기쁨과 그러한 그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가장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자들은 그렇게 나누라라고 그렇게 하랍니다. 그것이 정말 교회 안에서 또 우리들의 삶 안에서 지금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열매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나눠지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음줄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받은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세상에 부럽지 않고 세상에 뺏을 수도 없고 세상에 금할 수도 없는 그러한 정말 성령으로 사는 자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만져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서로에게 나눠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도록 살수 있도록 살아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오직 주님을 좇아 사는 삶, 성령을 좇아서 행하며 성령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치관에 우리들의 말에 우리들의 모든 행동에 삶의 구석구석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열매 맺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